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를 소개하며 이번 깊은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아주 오래된 골동품점이나 고가구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가끔 구경하러 가곤 하죠. 먼지 냄새도 좀 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보면 겉보기에는 오칠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정교한 자개가 화려하게 박혀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 자개장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문을 덜컥 열어보면 안쪽은 흰개미가 다 파먹어서 나무가 텅 비어 있고 그 퀴퀴한 곰팡이네가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 있죠.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어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겉모습만 보면 최고의 예술 작품인데 그 속은 이미 생명력을 잃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 거죠.
참 씁쓸한 광경입니다. 겉이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해 보여도 속이 그렇게 비어버렸다면 그건 가구로서의 본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거거든요. 그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네, 정말 껍데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런 섬뜩한 겉과 속의 괴리를 단지 오래된 나무 가구에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를 통해 마태복음 23장에 담긴 예수님의 아주 강렬한 질책을 살펴볼 텐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화려한 거칠애와 그 이면에 감춰진 썩어버린 영적 진실 사이의 충돌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흥미로운 역사적 고발로 시작해보죠.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그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사가랴라는 인물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등장하거든요. 원래 이 사가랴의 할아버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성경 읽어보신 청취자님들은 참 익숙한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갓난아기였을 때그 끔찍한 암살의 위기에서 몰래 빼내서 무려 7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우고 결국 왕으로 세워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진짜. 완전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엄청난 은혜를 아주 철저히 원수로 갚습니다. 왕권이 좀 안정되자마자 주변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푹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꾸짖는 여호야다의 손자 사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자기 생명의 은인의 후손을 무참히 살해한 거죠.
와, 진짜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방금 사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손자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이거 우리 청취자님들이 들으시면, 성경에 족보 오류가 있는 건가 하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현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했다가 손자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고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족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아, 히브리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나요?
네네. 히브리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벤이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일대만,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자식이나 바로 위 부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심지어 수백 년 전의 조상이나 먼 후손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윗대나 아랫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만약 여호야다의 아들인 바라기아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손자인 사가랴가 대제사장직을 이었다면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를 바라기아의 아들이라 부르는 동시에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계보나 족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생물학적인 핏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가 예리하게 짚어내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살인자들의 DNA가 정확히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육적인 핏줄이 아니라 누구의 영과 정신을 이어받았는가 하는 영적인 계보입니다. 타인을 억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가인의 길, 즉 핍박자의 기질을 물려받았느냐, 아니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의인의 기질을 물려받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대대로 물려 담그시는 그 종갓집 시간장 생각이 딱 납니다. 청취자님, 그 시간장 항아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 된 낡은 항아리든 새로 산 번쩍번쩍한 항아리든 간에 그 안에 담긴 간장 본래의 깊은 맛, 그 고유한 발효균과 기질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와, 그 종갓집 시간장 비유가 이 상황을 아주 완벽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네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영적인 기질이 수백 년 전 성전에서 사가랴를 돌로 쳤던 그 핍박자들의 시간장과 완전히 똑같은 맛을 팍팍 내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늘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다면 절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겉으로는 조상들의 악행을 비판하는 척을 했죠.
네, 자기들은 의로운 척을 한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눈앞에 진짜 진리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교리와 율법을 들이대면서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자신들의 속그릇 안에 그 핍박자의 시간장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진짜 영적 계보라는 게 참 무섭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겨요. 이토록 핍박자의 기질을 뼛속까지 가졌고 속이 완전히 썩어있는 자들인데 당시 사람들은 왜 그들을 그토록 존경하고 떠받들고 따랐을까요? 자신들의 그 끔찍한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아주 대단한 위장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이겠죠.
네, 아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장을 했죠. 그 위장술의 실체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고 예쁜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아,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속이 텅 빈 흰개미 파먹은 자개장과 완벽하게 겹치는 이미지네요.
네, 정확히 일치하는 비유죠.
그런데 굳이 무덤에다가 하얗게 칠을 한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예뻐 보이라고 한 건 아닐 테고요.
이건 민수기 19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배경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 또는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군요.
네, 그런데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으로 순례를 떠나잖아요. 근데 길을 걷다가 땅과 평평하게 만들어진 가난한 자들의 평토장 무덤을 미쳐보지 못하고 밟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해져서 그토록 고대하던 절기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유, 멀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덤 한번 잘못 밟았다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무덤을 딱 알아보고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무덤 겉면에 하얀 횟가루를 아주 눈에 띄게 칠해두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 원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려고 제발 밟지 마세요 하고 눈에 잘 띄게 하얗게 칠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보호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그 하얀 무덤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확 뒤집어서 사용하신 거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서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 하얗게 빛나는 횟가루처럼 깨끗했죠. 하지만 그들의 속그릇, 즉 내면에는 탐욕과 교만, 그리고 생명 없는 죽은 지식들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겉만 하얗지 속은 뼈가 뒹구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금기름 붓는 집 자료에서는 이 비유를 영적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영적으로 무덤이나 시체를 만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생명력이 전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육적인 가르침, 사람을 얽어매는 거짓 교리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잠깐만요. 그 율법적인 죽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사망의 독이 퍼진다는 표현이 자료에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겁노섭이 화려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었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막 독에 감염되어서 죽는다는 건 좀 너무 무서운 비약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겉모습과 형식에만 치중하는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되면요. 신앙의 본질인 내면의 양심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나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가니까, 나는 십일조를 철저히 하니까, 나는 남들 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도덕적이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아,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기심이나 미움, 탐욕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안도감이 바로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사망의 독입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진짜 생명력 있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하네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척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도리어 그 사람을 뼈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겉을 아무리 매끄럽고 윤기나게 닦아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곳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 즉 영과 양심입니다. 속이 완전히 죽어있는데 겉을 꾸미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기만일 뿐이죠.
정말 찔리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금 기름 붓는 집 자료에서는 이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현대의 정치 권력자들의 행태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 권력자들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건가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쉽게 약속을 뒤집고 오직 힘의 논리와 억압으로만 세상을 통제하려는 권력자들의 모습이 있죠. 자료에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이른바 짐승의 마음을 보게 된다고 객관적으로 짚어냅니다.
아, 좌우 이념이나 편을 떠나서 겉과 속이 극단적으로 다른 위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종교계든 정치계든 인간 내면이 부패해가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다는 그런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한 율법적 신앙, 그리고 그 위선이 가장 단단하게 응집되어 있던 곳, 바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은 나무가 결국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주저앉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 마태복음 23장의 후반부로 고스란히 이어지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깊고 처절한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탄식이네요.
네, 그러고는 아주 극형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 무서운 예언은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주 철저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약 4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맘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아, 그 유명한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군요.
네, 당시 성전이 불탈 때 지붕의 금박들이 녹아서 돌 틈으로 막 스며들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내려고 성전의 그 무거운 돌들을 하나하나 다 지렛대로 헤집어 엎어버렸을 정도였죠.
아유, 세상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는 게 그런 끔찍한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이었군요. 청취자님이 이 대목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명절 다가오면 땀 뻘뻘 흘리며 마당에 쭈그려 앉아서 노끌어 닦으시던 모습이 확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집수세미에 기화가루 팍팍 묻혀서 진짜 파리 빠져라 닦으시잖아요. 파리가 미끄러져 낙상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겉을 닦아놓으십니다.
아, 그 놋그릇 닦는 모습 눈에 환하네요.
네네.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번쩍이는 노그릇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상에서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쉰내가 진동하는 음식이 들어있다면 그 반짝이는 겉모습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역겨워서 당장 쓰레기통에 쳐봤거나 진짜 그릇째 불감하여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유,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비유네요. 그릇의 본질은 결국 무언가를 담는 데 있는 거잖아요. 속이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찼다면 그릇으로서의 생명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죠.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지를 철저히 무너뜨리신 사건은 단순한 국가적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리적인 건물, 그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육적인 예법에 집착하는 그 껍데기 신앙을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영적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 영적인 선전포고 같은 거네요.
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세상의 무기로 부서지고 불타 없어질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진리로 온전케 된 영들이 모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영적인 장자들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 멸망사건을 통해 온 천하에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겉만 반짝이는 노트리로, 즉 육신의 겉모습과 화려한 건물 성전을 가차없이 다 부숴버리시고 당신의 진리와 생명으로 그 속을 온전히 채울 진짜 새 그릇을 빚기 원하셨다는 거군요. 육의 성전이 무너진 건 절망스러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영의 성전이 우리 내면에 다시 세워지기 위한 필연적인 해체 작업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옛것, 즉 육적인 율법의 시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참된 생명을 품는 영적인 진리의 시대가 비로소 새롭게 열릴 수 있으니까요.
네, 무너져야 새로 짓죠.
그렇다면 육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진짜 생명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을 남기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수수께끼인 같은 말씀을 딱 던지십니다.
아, 3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참 헷갈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떠나시려는 참인데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성경의 퍼즐을 잘 맞춰야 그 깊은 비밀이 확 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금기름 붓는 집 자료는 이 대목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연결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벽히 마친 뒤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즉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요?
네, 즉 예수님은 물리적인 육신으로 구름 타고 다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 즉 또 다른 보혜사의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기쁜 뜻입니다.
아, 솔직히 저는, 그리고 아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예전 그 유대인 청년의 물리적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막연히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물리적인 시각에만 딱 갇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회칠한 무덤의 맹점에서 영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홀로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영과 그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껍데기가 아닌 진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증인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와,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속 깊은 곳에 온전히 영접하고 내 내면의 양심,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곰팡이 핀 노그릇 같은 속그릇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과정, 성경은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게 진짜 거듭남이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단순한 육적인 액체가 아니라 죽어버린 양심을 살려내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겉모습으로만 취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주일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에 가서 출석 도장 딱 찍고 남들 보기에 흠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종교적인 수양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네, 현대 신앙인들이 많이들 빠지는 함정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사람, 즉 나의 가장 깊고 내밀한 양심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진실한 정신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속그릇 전체를 밑바닥부터 갈아엎는 엄청난 영적 재창조의 과정이었군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겉을 예쁘게 꾸미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마태복음 23장의 그 매서운 질책을 늘 우리 영혼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늘 찔림을 받아야겠네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진짜 우주의 법칙은 겉포장지의 화려함이 아니거든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진 속사람의 진실함, 그 투명한 신앙 양심만을 영원한 가치로 인정하니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자, 청취자님, 어느덧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금기름 붓는 집에서 보내주신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미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적 외식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백 년 전 핍박자들의 피가 흐르는 낡은 시간장 항아리를 산산조각 깨뜨리고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라는 놋그릇을 안에서부터 맑게 씻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진짜 구원의 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무덤을 밖에서 아무리 하얗게 칠하고 예쁜 꽃으로 장식해본들 그 안에는 여전히 시체가 부패하고 있듯이 말이죠.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외부적인 종교 행위로 절대 덮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덮을 수가 없죠.
오직 내 안에 낡은 성전을 허물고 진리의 영을 모셔드릴 때만 진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굴려볼 조금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져 흙으로 돌아갈 풀로 덮은 초가집에 비유하곤 합니다.
네, 초막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은 곧 허물어질 그 낡은 초가집의 지붕에 예쁜 벽지뿔 덧대고 화려하게 꾸미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져도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을 내면의 성전, 그 단단한 속사람의 기둥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번쩍이는 자개장이지만 그 속은 흰 개미가 다 갉아먹어 무너지기 직전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겉보기엔 투박하고 금이 간 질기럭 같아도 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보배를 품은 삶을 살 것인가? 참으로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청취자님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속그릇에만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고요한 내면의 성전을 들여다보며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